뜻밖의 인문학.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하늘이 맑게 갠 건 좋은데 이젠 푹푹 찌는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오늘 첫 곡 박혜경의 동화 띄워드렸습니다. 7월이 왔어요.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면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날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서로 예민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 뜻밖의 인문학 청취하시면서 마음을 한번 가다듬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인문학 작품 속에서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 인문학 나들이에서는 윌리엄 서머셋 몸의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한 절름발이 소년이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몸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작가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또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주변으로부터 늘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이 작품의 주인공 필립이 바로 이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던 가진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필립은 사람은 모두 고통 속에서 부질없는 생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그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라는 희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혹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윌리엄 서머셋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 내용 먼저 감상하실게요. 흐린 하늘에 먼 동이 트기 시작했다. 유무가 아직 잠이 덜 깬 필립을 안고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 곁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키스를 했다. 앞으로 누가 이 아이를 돌볼지 걱정어린 눈으로 아들을 들여다봤다. 어머니는 뺨을 만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져보고는 그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필립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둘째 아이를 분만하다가 그의 어머니는 결국 죽고 말았다. 필립이 유모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벌써 6달이 지났다. 큰아버지는 고아가 된 9살의 필립을 거두고 그를 성직자로 키우기 위해 성직자 양성학교에 입학시킨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던 필립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지만 꿋꿋이 학교 생활을 해나간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낀 필립은 큰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자퇴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회계사 사무소에 취직하지만 소질이 없음을 깨닫고 미술 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난다. 그러나 이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그 무렵 필립은 카페에서 일하는 밀드렛이라는 여인을 만난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남은 돈마저 주식으로 모두 잃고 만다. 당장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된 필립은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다시 밑바닥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큰아버지의 죽음으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그는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평범한 아가씨 셀리와 결혼한다. 그리고 시골 마을의 평범한 의사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윌리엄 서머셋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 함께 살펴봤어요. 이 작품은 필립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약 105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페이지들 속에서 필립은 온갖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습니다. 가족, 건강, 사랑, 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을 겪게 되죠. 먼저 필립은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사랑 없이 자신을 엄격하게만 대하는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늘 사랑에 굶주린 아이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는 절름발이였어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필립은 이런 불행한 조건들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의 시련은 끊이지 않아요. 특히 필립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밀드렛이라는 그 여자는 정말 도대체 필립에게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얄미운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필립과 사귀는 중에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상태로 필립에게 돌아와서는 출산할 때까지 필립이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또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데도 밀드렛은 또 필립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죠. 이렇게 몇 번을 떠났다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끝에 필립은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도 또 연민도 느끼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필립이 어리석다고 느껴질 만큼 이 여자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그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망한 후에 필립은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떠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필립은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 돈을 다시 벌기 위해서 그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남은 돈마저 잃게 되죠. 그렇게 완전한 빈털터리가 됩니다. 필립은 뭐 타고난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이렇게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태이든 격정이든 쾌락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무늬를 더 풍부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필립은 자신의 삶의 굴곡에 대해 그가 겪은 기쁨과 슬픔 또 행복과 불행을 따로 나누지 않고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줬다고 여깁니다. 굉장히 의식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나는 가난해서 불행해, 아프니까 불행해 하면서 이 불행할 조건이 보이면 그걸 원망하고 탓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다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대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한 대기업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지 못한 것. 이 세 가지를 자신이 받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가진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허약했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아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또 배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굴레 속에 이 필립도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굴레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필립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깊이 사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참 많았어요. 뭐 밀드렛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주식에 자신의 남은 돈을 몽땅 투자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문제들을 겪고 나서 그 문제들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행복이라는 걸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됐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불행한 조건 속에 있었던 그는 작품 말미에 누구보다 평범하고 또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커다란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었지만 필립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풍부한 삶의 무늬를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욱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좌절해버릴지 아니면 필립처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오늘 살펴본 작품 인간의 굴레에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윌리엄 서머셋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입으로 찾아올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그 여름처럼. 귀로 한 번, 마음으로 또 한 번 듣게 되는 말. 눈으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는 말. 때로는 마음에 새겨진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말의 힘, 그 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 오늘은 서울에서 장민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학창시절 저는 친구들에게 선생님 말 잘 듣는 모범생, 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한마디로 엄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저를 뭔가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저를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지만 늘 친구들과 저 사이에는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야, 너도 화장실 가? 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친구들이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멀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날을 회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친구들 앞에서 솔직한 제 마음, 저의 부족하고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분명히 약점이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숨기고 가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루는 제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그때 뒤에서 친구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자세를 가다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 일부러 저의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마구마구 보여줬습니다. 너도 이런 모습이 있었냐면서 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자기들과 같은 보통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도 친구들 앞에서 제 모습을 가릴 필요가 없어져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너도 화장실 가니? 라는 그 친구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입니다. 네, 장민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흠이 없었으면 친구가 너 화장실 가니?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또 인생까지 바뀌었다는 민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완벽한 사람보다는 뭔가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완벽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한결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의 세계,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노주은이었습니다.